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합이 악한 일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는 죄 없는 백성의 포도원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부부가 얼마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나봇이라는 사람, 보통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하나가 탐이 나서 그것을 빼앗아 자기의 채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나봇은 그리 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버티는 이유가 레위기 말씀에서나 또는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땅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넘겨주거나 지경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합에게 말하는데 아합은 그것 때문에 큰 고민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먹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데 부인 이세벨이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 빼앗아 드리겠다고 말한 다음에 이 나봇이 사는 마을의 관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갔다라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고 후반부 17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던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그의 시대가 끝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부인 이세벨의 충동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나라 안에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숭배 종교를 매우 크게 확장시키고 또 거기에 저항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선지자 엘리야와 대적해서 엘리야를 고통에 빠지게 하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은 결국 다음에 가면 그것이 윤리와 도덕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백성의 포도원을 탈취하려고 시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왕의 비도덕적인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분야와 윤리라고 하는 이 생활에 있어서의 분야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생활을 잘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철저하게 윤리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면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치닫게 되어서 윤리와 도덕의 타락이라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합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상 숭배 앞장서 하나님 멀리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찾아왔던 현상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정의감의 추락,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권력의 남용을 다 행사하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가짜 정인을 세우고 그를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일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앙을 잘 지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적인 생활과 동시에 우리 삶 속에 향기롭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늘 명심하고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지탱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신앙적인 결심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봇이라는 사람을 비밀리에 지령을 내려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가려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려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갔는데 네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경고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전에도 수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짓을 과하게도 말하더니 또 많이 하더니 또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제왕은 그 나라의 정의와 공평한 도덕적 삶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더라도 왕이 된 사람은 그 땅의 정의가 지켜지도록 하는 일에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 왕은 어찌된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장구 감행하는데 그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자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말씀처럼 우상숭배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라는 책망을 들으면서도 과거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고 현재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그대가 나를 찾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것만 생각했지 왜 반대하는지 자신의 잘못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돌아보는 성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만 화가 나서 왜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느냐고 따지듯이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집을 멸절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내 자신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아합 자신은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서 남의 포도원도 빼앗고 해서 모든 것을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가 그 자신을 팔았다라고 보십니다. 그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포도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왕의 채통을 팔고 왕의 본분을 팔고 다 내던져 버리고 다 개의치 않고 오로지 하나 자기 욕심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건 자신을 팔아버린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익을 차지하거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지거나 그렇게 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어떤 손실을 내버리면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막 품위가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 많은 것에 대한 손실을 볼수 있는데 모든 것이 내게서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내게 남아있는 것은 인격이고 그 인격의 바탕은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간 한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고 품위이고 신앙적 가치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이 신앙적인 가치나 정신이나 하나님 백성의 품위나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대하는 기본 자세나 직무의 근본,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자기 욕심 하나 채우는 일에 급급하게 되었으니까 이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자신을 팔아버렸으니까 자기는 그것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었고 우상 종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집이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데 22절 말씀 보시면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 바하사는 두 번째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를 물리치시고 바하사를 세워서 새 왕이 되게 하시고 이 바하사 왕조가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이 아합 왕조를 세워주셨는데 여로보암 왕조도 아들 때에 가서 망했고 바하사의 왕조도 2대 때인 아들의 때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집안도 너희 아들 때에 같이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 집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아합이 풀이 주고 다니면서 굵은 배옷을 입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풀이 주고 다니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파멸이 그에 대해 오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해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합이 이기적이고 몰렴치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벌을 받으면 차라리 잘못 죄를 지은 자기가 벌을 받아야지 그 벌을 아비 대신에 자식이 받는다고 하는데 내 때의 일이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족하고 희희낙낙하면 아비로서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겠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자식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아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식에 대해 가서 벌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때에 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아비의 자세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짐은 내가 짊어질 생각을 하고 고난은 내가 당하고 내가 짐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 아합처럼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혼란에 빠지고 자식들이 재난을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족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들었을 때가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며 마지막까지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시고 이 자식에 대해 가서도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짊어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은 기본의 출발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왕으로서 지켜야 될 국가의 정의감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 죽이고 빼앗고는 보통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문이 멸절하게 된다고 해도 자기 때에만 그질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날마다 바른 믿음 가운데 영이 깨끗한 삶을 살고 우리 영이 정결한 삶을 사니까 삶도 정결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심으로 삶의 모든 내용이 향기롭고 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